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희들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읽고 저희들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다시금 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하세요?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성교회, 즉 이장님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재산을 팔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여서 교회에 바치기도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지 않자 실망하고 또한 속았다고 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경이 있습니다. 이 이장님이라는 분은 감리교회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어디에 빠져들었냐면 세대주의에 빠져들어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시간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1992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또한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믿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다 헌금이라는 것을 다 자기가 챙겨서 그렇게 속였습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어떠한 것을 가리키냐면요. 제가 나온 학교도 세대주의를 좀 가리키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세대주의와 개혁주의로 갈리는데 저희가 믿는 것은 무슨 주의요? 개혁주의죠. 그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내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각 세대마다 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볼까요? 도표를 보게 되면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요. 네. 글씨가 좀 작지만 저도 제게 자기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뒤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장 창세기 1장부터 8장 3장까지 보게 되면 innocent were 이름이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니까 무죄 시대입니다. 무죄 시대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강조하고 창세기 3장부터 8장까지는 conscious라고 돼 있어서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양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ivil government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 시대라고 돼 있어서 그냥 죄 가운데 빠진 시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patriarchal or promise가 있죠.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 출애굽기 19장까지 보게 되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다음에창세기20장부터보게되면예수님께서하나님께서모세를통해서성막을주시고성막가운데또뭘주시는무엇을주시죠십계명율법을주시죠그래서율법시대다라고그렇게설명을해서율법으로말미암아구원을받는다고그렇게설명을합니다그런다음에이제이예수님후로그리고초대교회후로는어떠한시대냐라면 Grace or Church 다시말해서은혜의시대이다그리고교회의시대다라고그렇게설명을합니다그러니까여기서뭐가잘못되냐면은혜의시대라그리고또교회의시대라고하여서무엇을강조하냐면하나님의온전한은혜로서우리가구원을받기때문에하나님의말씀가운데살지않아도된다라고그렇게설명을하는거아니지만그렇게그것을심어주기에한국교회가지금상태가그렇습니다은혜로만구원을받는다은혜이다은혜이다라만항상강조하여서이말씀대로살아가는것에대해서는뒷전으로하여서이렇게한국교회나많은교회들이이세대주의를본받아서그렇게교회들이힘들어하고윤리적이나도덕적이지가않습니다그러니까개혁주의는무엇이냐여러분이2주전에오시지않았지만개혁주의는무엇이냐하나님께서언약가운데그은혜로말미암아예수를통해서저희들을구원하셨다그러므로하나님을닮아가는그러한삶을살아라라고하는것이며하나님의나라가이땅에오셨으니그지금우리가이땅에살고있지만하나님의나라가이미오셨고아직완성되지않았지만하나님의통치하심에따라오늘도감사하며순종하며살아라그리고이세상가운데흩어져서하나님의나라가무엇이며하나님의의를전하고하나님의사람답게살아야된다는것을강조합니다그런데세대주의는그것을강조하지않아서많은사람들이이렇게힘들어합니다그리고이저희교회한국교회가초대교회가어떤것을많이그받아들였냐면스콜트필드라고하는사람들이와가지고또그신학자인데초대교회저희그한국교회에온사람들이이세대주의를갖고있어서여기에많이한국사람들에게그렇게얘기를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생각하는것여러분들도지금믿고있을지모르지만천년왕국과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오늘토픽이조금어렵죠어려운데조금그래도조금은알아야되니까제가너무디테일하게이렇게자세하게가지않겠습니다저희들이생각하는것은뭐냐면저희가살다가휴거가나고휴거를통해서그리스도인들은어떻게된다고요하늘로올려가고없어지고요그런다음에뭐가나옵니다뭐가옵니까대환란이재앙이온다고생각하죠재환란이온다음에그가그7년이지나고나서다시금누가옵니까예수님이오고예수님이온다음에무슨왕국이됩니까천년왕국설이또있죠그래서천년후에다시금하나님께서심판하신다라고그렇게설명을합니다그걸믿으세요믿으시면아멘합시다안하시네요 제가질문을드릴때는끝까지잘들으셔야돼요다음걸한번볼까요이거를보게되면이제이건좀잘보이시나요이것도설명해드려야되는데죄송합니다이렇게제가이렇게나와서잘안보일까그러니까천년왕국설을보게되면크게세가지가나옵니다뭐냐면전천년설그다음에후천년설세번째로는무천년설입니다저천년설은방금설명한듯이세대주의가갖고있는겁니다그래서예수그리스도가죽으시고부활하고승천하신다음에그다음에저희들이살다가보면은어떻게됩니까이두번째세대주의저천년설에는예수님께서두번오신다고이렇게설명을해요오셔서그랩처휴거가있고그이방인들을먼저데려간다음에그다음에대환란이있고나서다시금오셔서그교회와함께오셔서그유대인들을구원한다고그렇게설명을합니다그런다음에천년왕국이있고그다음에심판이있다고설명해요 그리고 위에도 보게 되면은 전천년설인데 그것은 대환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고 천년왕년 그게 천년왕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악이 점점점 줄어들고 선이 점점점 더 많아져서 이 땅이 꼭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 그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금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음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것을 믿으세요?
네 번째 믿습니다.
아멘. 네. 저 또한 이 네 번째 무천년설을 믿는데요. 천년 왕국이란 그것은 상징적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오셔서 도래케 하셨고 지금도 이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이지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천국으로 임하게 하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고통이 있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한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있고 또 다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그리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요즘 들어서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 날부터 저희들은 이 환난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다시 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였고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다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면 아주 좋습니까? 좋아요? 네, 전 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딱 보게 되면 좀 무서워하죠. 막 짐승들도 나오고 막 666도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셔서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요한이 그것을 환상을 보았을 때 로마가 거의 지구의 3분의 1, 뭐 한 반을 잡아삼켜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밥에 주기도 하고 또한 핍박을 하고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동굴을 파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무슨 콩? 카타콤이라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살게 되었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 말씀이 지금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우리가 살아생전 오실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계속 지나고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어렵고 또한 걱정이 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또 8절에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헬라어에 보면은 알파가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것이 뭡니까?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지금은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 세상 가운데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로마 또한 망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쇠하여지고 우리가 육체가 죽어나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건히 잡으시고 영원히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그리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설명하시며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결단코 절대로 진실로 오시겠다는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자 그대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두고서 내일 오시나? 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삶 가운데 이리 처이고 저희 처리고 또한 늘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라는 것을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결단코 오실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므로 그 역사의 주인이시며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시간대에 이 안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간대 안에도 있고 바깥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늘 현재 시간이 현재고 과거 시간도 현재고 미래 시간도 현재입니다. 시간을 보시고 그 시간 안에도 계시며 바깥에도 계셔서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언제나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금 오실 때, 이 공중에 임하셨을 때 저희들은 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몸이 있고 영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몸대로 변화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을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희들에게는 이제 사망이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되니까 일하지 않아도 돼. 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저것도 하지 않아도 돼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얘기하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라. 견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죄인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저희들 모든 것 하는 것들 찬양팀으로 섬기고 예배팀에 섬기고 주방팀에 섬기고 성가대에서 섬기고 또한 청소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한마디 한마디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내는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이셔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며 오늘도 성실히 견실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